제목이 존재의 본질을 허비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이야말로 정말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은 비유 속으로의 초청장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듭니다. 저 따위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옆에 점잖은 지도자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쑥덕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는 어찌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밥까지 먹지? 이 쑥덕거림은 하나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으로 무려 세 편이나 되는 비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이죠. The Lost Sinner, 죄인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쑥덕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으로 초대하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부릅니다. 재산을 다 써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허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 돈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시아입니다. 존재의 본질이죠. 존재의 본질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살림을 띄워줍니다. 살림이라고 헬라어로 비오스, 영어로 바이오입니다. 우리말의 살림이란 생계를 위한 재물입니다. 한자어 재물이나 재산에는 바이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말과 헬라말은 절묘하지요. 재산, 재물이 바이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바이오, 살림이라고 번역하지만 의미상 생명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일부, 즉 라이프를 떼어줍니다. 그러므로 유산을 미리 요구한다?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자기의 바이오, 살림, 즉 생명을 쪼개어 둘째 손에 쥐어줍니다. 원래 우주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둘째에게 그 존재의 본질을 떼어줍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받은 둘째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그 둘째가 먼 나라로 가서 그 존재의 재산을, 그 존재의 본질인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탕진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단지 돈을 날린 사람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존재의 본질을 가루로 내서 헛어버렸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허비한 아들, 삶이 밑바닥이죠.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직장을 얻었으나 겨우 돼지를 치는 직업입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데 이것마저 쉽게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를 경멸하는 유대인에게 이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때 그 둘째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죠. 아,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갚아보자. 갚아서 자기 자리를 되찾는다? 기억하십시오. 이 셈법은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중동의 옛 풍습 하나를 알면 이 장면이 살아납니다. 유대 마을에서 조상의 땅을 팔아넘기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면 마을은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곡식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그 사람 앞에서 깨뜨려버립니다. 웃으면서 이 자는 우리에게서 끊어졌다 이렇게 외쳐요. 그렇게 선표되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과 거래하지 않고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먼저 맞이할 것은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이 끊어냄의 부족의식, 모욕과 조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본문은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쓰죠. 사소해 보입니까? 당시 나이든 사람이 뛰려면 긴 겉옷을 걷어올려 맨다리를 드러내야 한다죠. 점잖은 어른에게 큰 수치입니다. 아버지는 그 수치를 무릅쓰고 달렸습니다. 왜요? 마을이 아들에게 단절의 의식을 치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닿기 위해서입니다. 온 마을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아버지는 아들이 받아야 할 모욕을 온몸으로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입에서 품꾼으로 써주십시오라는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한테 외칩니다. 얘들아,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우리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발에 새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 한 마리는 한 가족이 먹을 양이 아니죠. 마을 전체를 부르는 잔치입니다. 단절의 의식, 상아리를 깨뜨리는 대신 송아지를 잡아 온 마을을 정인으로 세웁니다. 이 아이는 끊어진 자가, 내쳐진 자가 아닙니다. 돌아온 내 아들입니다. 둘째가 돼지 여물통 옆에서 갚아야겠다라는 셈법은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영어 부제를 다시 보십시오. Yet, first the son is the true lost. 진짜 잃어버린 자는 마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집에서 흘러나오는 풍악과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문 바로 앞에 서서 끝내 들어가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새 이야기를 같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 1%입니다. 드라쿠마 10개 중 한 개를 잃어버린 이야기. 10%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 이야기. 50%입니다. 잃어버린 것의 무게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잔치의 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영화 감독은 그 조명빛을 잔치가 벌어지는 집 안에 비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잔치 밖에 서 있는 맏아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감독의 오프닝 조명은 원래 쑥덕거리는 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강하게 비춰준 적이 있거든요. 1절, 2절에. 그런데 아버지한테 마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이것은 아들의 말이 아니에요. 장부를 들이미는 일꾼의 말입니다. 품꾼의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14장 공부할 때 많이 쓴 단어가 셈법, 계산입니다. 계산에 능한 자들이 하는 말이죠. 마지는 둘째를 내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타자화 시켰죠, 동생을. 마을이 항아리를 깨뜨려 탕자를 끌어내듯 마지는 말 한마디로 동생을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둘째는 먼 날에서 존재의 본질을 허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는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존재의 본질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아들이면서 종처럼 살았고 사랑의 관계를 회계장부 계산서로 바꾸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잃어버린 자는 맏아들입니다. 가장 멀리 떠난 둘째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마지가 실제로 The Lost One입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야기의 맨 처음 예수님 곁에서 쑥덕거리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속이 끓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잔치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는 맏아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망신 주려고 이 이야기 세계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잔치 안으로 부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맏이에게도 나갔습니다. 본문은 잔치를 베푼 아버지가 손님들을 다 두고 화가 잔뜩 나 문 밖에 서 있는 맏이에게로 다시 나간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체면을 구겼는데 두 번째 체면 구기고 나왔습니다. 얘야, 꾸지점이 아니에요. 따뜻한 부름이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비유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내 돌아서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 서 있는지 말이 없어요. 왜요? 결말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그 결말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맏이가 써야 하고 쑥덕거리던 바리새인들이 써야 할 결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써야 할 결말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달려와 안아주신다는 위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The Lost One 이런 자는 떠났던 둘째가 아닙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맏아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성실하게 섬겨온 사람, 그래서 언제가 거저 주어지는 것을 보면 은근히 화가 나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오늘 잔치 문 밖에서 서 있는 맏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맏아들 말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는 이겁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화가 난 맏아들에게로, 계산하며 살아온 우리에게로 두 번째로 나오셔서 권하고 계십니다. 얘야, 들어오느라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나지 않았느냐. 죽었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바이오가 없기 때문에, 우시아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났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 그 결말은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허비한 둘째도, 곁에 있으면서 잃어버린 맏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잔치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잔치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맏이인지 둘째 아들인지 그것을 가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본질을 저버린, 죽어버린 영혼이 되지 아니하도록 힘써 아버지 곁에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혹 아버지를 떠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다리실 때 저희들이 돌아와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재의 본질을 깨우쳐 주신 주님 감사하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